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오늘 오후에는 그 아침에 사실 강의를 제가 조금 남겨놓긴 했는데 그 강의를 제가 좀 중간에 좀 이어붙여서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조금 제목이 좀 거창해요. 선교적 교회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지었는데 물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 모든 분들이 그 전략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교회가 방향을 전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소수의 몇몇 리더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어떤 공통적인 의식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잘 동참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거나 또 어떤 그 이해 정도가 달랐을 때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 변화 이론을 좀 기초로 해서 교회의 변화가 좀 이렇게 추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젊었을 때 막 청년 때 엊그제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모든 그 조직들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면서 그 끝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유명한 기업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뭐 주로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또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을 연구해 보면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요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해요. 평균 수명을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생명 주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정도의 그런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컬 처치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그 통계 자료가 객관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교회도 한 25년 정도에서 30년 정도의 생명 주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100년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생명주기를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든 조직들마다 그 전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그런 모습과 특성과 생명을 잃어갈 때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50대가 이제 딱 됐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밤 늦게 다니고 또 이렇게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 목사님 운동 많이 하냐고. 그래서 운동할 시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목사 그러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말이 되냐고. 진짜로 50대가 딱 되는 순간 관절도 쑤시고 뭐 어디도 아프고 여성분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겉으로 보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초대교회도 37년이나 된 교회니까 지금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작지만 거기에 그 같이 시작하는 공통의 어떤 DNA가 있잖아요. 그 열기가 있고 또 헌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잘 유지가 돼서 더 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그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우리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또 우리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정체성의 의심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뭐 리더들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어려움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리더십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리더십을 통해서 이거 보게 되면요. 다음 그림 볼 수 있을까요? 그 초창기의 그 리더는요. 마치 약간의 그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야 하는 비전을 막 캐스팅하면서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 하나로 덤비죠. 마치 바바리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야수와 같은 역할. 그러다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건축가와 또 탐험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정점에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너지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좋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모여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리더십들 가운데서 이제 리더가 하는 역할이 이 마치 야수나 아니면 예언자나 막 이런 걸 별로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유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요청하는 건 뭐냐면 좋은 행정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추천시장이 되잖아요. 1대 담임 목사에서 뭐 2대로, 2대 3대로 가게 되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과 또 이런 비전을 마음껏 실행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체계가 잡혀 있고 당신은 여기 와서 우리가 해왔던 걸 잘 유지하십시오라고 하는 행정가의 역할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참 많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관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되는 거죠. 관료가 되고 마찬가지 나중에는 더 심해지게 되면 그걸 누리는 귀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리더십들과 이제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교회들이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는 게 바로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그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이제 이런 관료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어떤 그 모티베이션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들을 설명했는데요.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식이 되어져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병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면서 점점점 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가 영웅이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 네 번째는 예산이 내부 사역에만 쏠리기 시작할 때예요. 다섯 번째는 대사명이 누락될 때. 우리가 왜 교회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또 편리 위주의 교회가 될 때.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줄어들 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재임 기간이 뭐 짧아지는 그런 상황들,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할 때, 또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가 시설에 집착하게 될 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들의 징조들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분명한 선명한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교회의 숫자와 또 뭐 건물과 이런 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 안에 부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비참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엄청난 성과를 거둬놓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갈등을 겪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민 역사가 좀 오래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런 가슴아픈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한 10분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좀 늦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천천히 오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셨거든요. 교회 앞에서 이제 퍼블릭한 플레이스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뵈려고 오는데 자기가 너무 긴장을 해갖고 머리를 말다가 머리가 완전히 말려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피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오신 분들이 왜 그렇게 오셨냐고. 근데 자기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에 목사님하고 일부러 안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근데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그런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로 목사님들하고는 가까이 안 가야지 이런 생각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뭐 한두 군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많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요 앞으로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을 통감해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잘 유지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공동체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그 DNA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게 될 때에는 작은 위험이 와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교회의 체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곧 선교적 교회의 어떤 사명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잘 이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그 운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까 했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초기에 어떤 조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공식 조직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최고 효율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가오는 게 뭐예요? 제도화 단계라는 게 생겨요.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스템이 고착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딱 그 어떤 규정으로 이것이 자리 잡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의 사역을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분 때문에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이렇게 이런 세미나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너무 앞이 막막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 뭐 미국에서는 76%에서 약 86%, 거의 90% 가까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평상시에 복음 전도도 하고 이런 아이인데요. 이 교회 대학에 올라가서 팬데믹이니까 교회를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몇 주를 쉬었더라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메시지도 듣고 말씀도 읽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온전한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두 주, 3주, 4주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 삶 가운데 허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 믿던 아이들도 대학에 가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금방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암울한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10년, 20년, 30년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 과연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사실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 갱신을 연구해보면요, 거기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수놓았던 아름다운 열매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어, 우린 이렇게 성장했어,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갱신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촉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적합한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선교적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갱신은 시대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갱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류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갱신운동은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갱신운동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의 시대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류 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소수가 얼마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문화적 소통과 성육신적 사역은 교회 갱신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이 컨텍스트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상황화, 그러니까 결국은 인카네이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디지니어스, 그 토착적이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문화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세대 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어떻게 무엇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가 경험했던 것, 어떤 나의 관점, 이것을 통해서 이끌려고 할 때 소통이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세대에서도 이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 때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적 소통, 성육신적 사역,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 결국 진정한 교회 갱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한다. 그리고 존재와 사역의 초점이 선교적 사명 수행으로 모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항상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why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why?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늘 묻게 되잖아요. 중년의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예요. 그죠?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면 emptiness 신드롬이 생긴대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죠? 남편도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집에 떠나고 몇십 년 동안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막상 딱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집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emptiness, 공허한 것을 느끼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중년이 되면 파랑새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년의 위기를 통과하는데 항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why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why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how가 나오고 how를 통해서 what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아까 저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공동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LA에 오아시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헐리우드에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교회거든요. 한 2-3천 명 모이는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그들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교회를 가보면요, 예배당이 이거보다 좀 좁고 더 좀 긴 그런 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까지 봤던 그 어떤 교회 예배보다도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제가 그 교회 보면서 좀 많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만 가다가 너무 세련된 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알게 되었죠. 아, 우리 교회는 이 헐리우드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리우드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 있다가 굉장히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복판에 교회가 옮겨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곳은 이제 극장이 아니라 오래된 그 전통 양식의 그 건물, 교회 건물로 들어왔어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교회가 자리를 옮겨오면서 교회 초점을 로컬, 그 한인타운에 있는 로컬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 가면서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 뭐 그런 상황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색깔이 탁 바뀌었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런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것이 바뀌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걸 쭉 연구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하고 있는 사역들 쭉 뽑으면 엄청난 사역을 할걸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면서 막 미국의 좋은 교회를 보면서 와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좋다 막 익사이팅하고 막 글을 쓰고 막 책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들.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왜냐면 딱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역을 딱 눌렀더니 사역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안 하고 있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세상을 많이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욕을 엄청 먹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 어제 검은선생님 그런 얘기 했지만 결국은 교회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초점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가 분명해지면 거기서 진정성이 더 깊게 배어나오는 건데요. 그 오아시스 교회를 보고 놀란 게 그 교회는 그렇게 오랜 많은 성도와 또 재정과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구조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은 몇 가지로 딱 압축이 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계속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보내고 우물을 파고 거기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이 사역이 엄청나게 큰 사역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화적으로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게 중요하고 또 로컬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한 교회예요. 나머지는 안 해요. 나머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슨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결국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how가 나오고 what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시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이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네.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하냐? 항상 교회의 어떤 문화를 바꾸고 그런 사역의 변화를 촉구할 때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동의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상 핵심 그룹이 있고 그것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걸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때 가장 뜨거운 사람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들이나 몇몇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아 우리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이 시대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하고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막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그렇게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거기 막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야? 왜 저걸 해야 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 귀찮게 왜 우리 또 이렇게 여기 이 일까지 더 덧붙이시나 이런 불만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이 여정은 롱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잡아서 꼭지점을 잡아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저는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개인적인 관심과 이런 어떤 그 리뉴얼 어떤 갱신된 내용이 결국은 회중의 인식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중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리더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 이해도를 같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런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컨퍼런스도 필요하고 또 이걸 넘어서서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열린 토론도 필요하고 배움의 과정도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과 또 그런 그 받아들이는 폭들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사실 이제 고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사역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그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엔진과 같은 것이 소그룹으로 우리가 잡고 우리가 그걸 MC 아까 아침 말씀드렸던 선교적 소그룹이라고 아예 우리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희는 이제 구역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예 MC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미셔널 커뮤니티를 줄여서 MC. 처음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MC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난 사회 보는 MC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농담도 하고 아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창의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M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CM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reative Missional Community. 원래 미셔널 커뮤니티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소그룹들에게 MC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이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인게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을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과했어요. CMC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이 CMC를 딱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MC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CMC냐 이런 반응들이 곳곳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권목사님보다 믿음이 제가 좀 작아요. 저는 이론가, 이거 전략가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곳에서 잘 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천을 할 때는 아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한국교회에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목사님은 믿음이 좋아갖고 해봅시다. 예, 앞서가요 항상.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될 때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파일럿 그룹을 만들어보고 그 파일럿 그룹을 통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또 간증도 좀 내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나도 그 사역 하고 싶어요. CMC 저도 할 수 있나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우리의 그 인식이 변화가 되고 컨셉츄얼리 어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뭐가 가능이 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스트럭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예배의 스트럭처, 또 사역의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스트럭처 바꾸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 목숨 걸어요. 뭐 일례로 성가대 이렇게 있다가 성가대 만약에 한 주로 쉬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변화를 추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 변화가 함께 이런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 또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그 동의와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풍성해질 때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선교적인 그런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가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죠? 죄송해요, 제가 좀 딱딱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런 그 이론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좋은 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Theory U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너무 뜨겁고 마음이 급하고 뭔가 우리 교회가 빨리 변화되길 바랐는데 그 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화를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를 제가 참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Theory U라고 하는 이론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론이고 또 사회 그런 시스템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이론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 교회와 딱 맞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이 다운로딩이 있고 그 다음에 퍼포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를 구조적으로 우리 조직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전이요.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고 그 비전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스탑. 모든 걸 좀 중지하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교회 모임 어떤 예배 이걸 중지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번 멈춰놓고 다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why예요.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왜 필요하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라고 하는 이 처음에 멈춤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 중요한 핵심 그룹과 함께 이런 토론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리더 혼자서 그만 멈추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 있는 핵심 리더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핵심 리더들은 또 다른 리더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을 이밸리에이션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센싱의 단계거든요. 이건 뭐냐면 컨텍스트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지금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이 부합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들 또 열심히 해왔던 일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열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것을 멈춰놓고 이것이 정말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보고 그것을 같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신선한 안목으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삶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세요? 나중에 70 되시고 80 되셔가지고 아 나 인생 잘못 살았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결국은 프레센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적인 이론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이 교회 갱신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역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이걸 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 공동체적인 비전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사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어떤 퍼포밍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액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줘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전이 발견되었어도 그 비전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럿 그룹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시도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함께 또 공유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하고 우리 가야 될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함께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론 자체가요. 그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겠죠. 근데 제가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선교육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선교적 공동체를 중심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거기까지만 하고 멈췄기 때문에 그걸 이것과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교회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소그룹의 활동이 다 어디에서 멈추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한쪽 면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벽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벽.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션 컨셔스니스, 선교적인 의식이 들어가지게 되고, 이 선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그 안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때 그 공동체 안에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바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이런 예, 세미나를 하고 또 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요 정말 너무 외로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유별난 게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강의나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선교적 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 해주냐면 그런 분들에게 그 일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옳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간으로 이 그림이 이제 그 교회 밖을 나가서 사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더 부스팅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는 역할을 해요. 이게요, 교회가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아무리 여행력이 있어도요,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물론 그것을 듣고 변하던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바뀐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성도가 나와 다른 삶을 살 때요, 그런 삶을 간증할 때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나의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이런 스토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전 받습니다. 그런 작은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또 그런 공동체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CMC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미셔널 커뮤니티, 이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향하면서 소그룹을 만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창의적으로 전하기 위해 형성된 선교적 제자들의 공동체. 이 미국에서 또 북미 교회나 또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교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결국 그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초점이 기존에 있는 공동체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초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대화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아침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비신자들을 초청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앙을 나눈다. 복음으로 초청한다.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며 교회의 지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단계로 성장을 시킨다. 이 선교적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초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면서 결국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이것을 고민하면 혼자의 고민으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나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삶의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한다면 이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기존 소그룹과 미셔널 커뮤니티의 차이는 뭐냐. 뭐 지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외부지향적이고 비신자 중심이고 지역과 사람을 섬기고 문화 안으로 침투하고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실천적인 공동체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용어가 있냐면 뭐예요?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소그룹을 조직하면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좋든 싫든 거기에 가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그래서 좋은 리더는 할당된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아서 이 공동체가 이제 소그룹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소그룹의 존립 이유, 존재 이유예요.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교회는요. 소그룹 사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소그룹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가 요즘은 최근에는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 아주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 그것도 어려워서 소그룹 사이 거의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여쭤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많이 모이는 교회들 하면 뭐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한 성도의 뭐 몇십 퍼센트 정도의 성도가 참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북미적인 있는 그 젊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되게 자발적이에요. 리더도 자원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리더와 어떤 그 함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이 지속 가능하고 뭔가 이 움직이고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처음에 이 자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 리더가 되고 자발적으로 그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교회 사역도 굉장히 버거운데? 여러분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의심을 이미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된다는 거예요. 결론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비밀을 들어봤더니요. 이 뒤에 보면은 한 교회 예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아니고 아이고 그 교회 빠졌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정리하면서 빼먹었네요. 한 미국 교회를 이제 그 저희 동네에 가면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역사가 1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15년 가운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탈리안 그 사람들이 이민자로 와가지고 함께 이탈리안 크리스천 무슨 철치였는데 나중에 약간 이제 세대가 바뀌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이탈리안이라는 말을 빼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110년의 역사 동안에 담임 목사님 4명, 5명 계셨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문제가 아니죠. 너무 좋은 점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너무 신앙 양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고 근데 성도가 한 3,000명, 4,000명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 교회는 진짜 따뜻하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이런 것이 딱 느껴져요. 딱 피부로 느껴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의식이었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소그룹을 들어가 봤더니 이 소그룹이 아주 독특하게 그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이름들이 어떤 소그룹은 남자들의 모임, 여성들의 모임, 또 여성들이 모였을 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그 초청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이 제자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blessing 그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룹들이 결국은 belonging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컨셉은 belonging believing before belong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지 이 그룹에 내가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사상이 올라오게 되냐면 belonging before believing 믿기 이전에 이 그룹에 먼저 소속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이 함께 이 그룹에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며들듯이 전하면서 결국 그들이 believing의 단계가 오게 되고 그 believing의 단계를 통해서 behaving 결국은 이들도 똑같이 제자를 삼는 또 다른 제자가 되게끔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그 CMC라고 하는 MC 사역을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몇 가지 그 예들을 제가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지금 잘 안 보여서요. 화면이 아이고 여기는 없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도 있고 또 생활 밀착형 그런 소그룹이 있다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들은 노숙자를 위한 그런 구제 공동체를 하기도 하고 구직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커피숍이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어떤 소그룹들은 생활 밀착형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등산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그룹이 모이기도 하고 독서클럽, 뜨개질, 성경공부 뭐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 또 연령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소그룹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시드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의 전통적인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MC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접목시켜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리더가 되고 그 리더와 함께 뜻을 모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코어 그룹이 되고 이 코어 그룹이 활동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저희는 파일럿 그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과연 이런 사역이 가능한가?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룹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하셔요. 일례로 그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그 노인들의 건강과 또 식단과 이런 걸 통해서 매주마다 모임을 갖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30명씩 모여요. 또 어떤 분은 영화를 통해서 모임을 갔는데 이분들은 거기도 한 20명씩 모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5명, 6명씩 와서 참석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관계를 빌드업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사이클을 타기도 하고 또 요즘 새로 만들어진 거기는 뭐 골프클럽도 있고 또 뭐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SNS를 통해서 영어 낭독을 통해서 그룹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절반은 발굴이지만 절반 정도는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역들에게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하시라고 그리고 이 사역이 교회 바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인지를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래서 안정감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조화롭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소그룹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것이 일회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역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되면 이 자원하는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어떤 리더십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결국은 성도들이 이런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때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그래서 탑다운의 형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사역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갱신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전략들인데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드맵은 각각의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런 예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 고민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왔던 이런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과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컨펌밍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굉장히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결코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 자신과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비전과 또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격려해지고 독려해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역적 촉매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 총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도록